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논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어제까지 읽었습니다. 논쟁하는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날, 어디에서입니까? 성전에서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이후, 또 무리에게 논쟁에 따른 여러 가르침을 주신 이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한 번도 성전에 다시는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때 제자들 중 하나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전은 그 당시에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공법을 다 동원하여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튼튼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장식품들, 아름다운 돌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전은 사실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돌들이, 이 아름다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마가복음에는 지금 이러한 식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제자가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우리의 자랑거리, 이 랜드마크 성전, 야, 이거는 우리 민족의 자랑, 자부심입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질 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응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한 큰 트라우마입니다. 왜입니까? 역사 가운데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자부심이었으며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들을 그들은 역사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을 지으면서는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튼튼한 건물을, 이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반대됩니다. 너희가 아무리 튼튼하게 건물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이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야.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지금 조용히 묻습니다.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지만이, 정확히 그때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징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비극을 미리 우리가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 과거의 잘못된 역사가 또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 이걸 미리 준비하라는 것인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긴 답변인데요. 유명한 감람산 강화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우리가 보통 1차적으로 성전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만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 것을 더하여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은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족이 민족이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입니다. 기근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번역을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난을 다른 의미로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때의 고통, 그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은 지금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입니다. 아주 시대적인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이면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심각한 그러한 자연재해 심각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인간은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더 공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간의 공포를 조장하여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와 우리 인간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말씀에 2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에 인간은 연약해집니다. 인간이 공포를 느낄 때에 인간의 마음은 헛된 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혹되기가 쉬운 존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우리는 못 느낍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가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비극이 생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혹되기 쉬운 존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올 텐데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험하여도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이적과 헛된 주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진리가 혼돈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쩌면 지금이 어쩌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전혀 분간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음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큰 박해가 생깁니다. 큰 핍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자세히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니 그 핍박은 예수님이 당한 것과 유사한 핍박입니다. 공회에 넘겨지겠고 이 넘겨진다라는 것이 죽음으로 넘겨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신문당할 때에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넘겨진다라는 표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겠고 수많은 고초가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따릅니다. 수많은 핍박이 따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의 그 근거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핍박받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십자가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핍박을 통하여 그러한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마지막 때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 말하는 서지 못할 곳이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성전은 정결한 곳이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무엇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말세가 되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에 세속적인 것이, 그곳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그곳에 미움이, 그곳에 다툼이, 그곳에 시기가, 그곳에 분열이 그곳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말세에 징조하는 것입니다. 그때 환란이 시작됩니다. 아주 큰 환란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지도 말라. 그때가 큰 환란이 시작됩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큰 환란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수많은 환란이 찾아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날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 성도들, 진정한 거룩한 백성들,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모아서 새로운 그러한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한 명도 낙오되지 마시고,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날에 한 명도 낙오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전까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삼가하며 거룩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우리를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견고한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헤롯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성전입니다.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전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의 성전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에 그러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백성들을 주님께서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의 시대가 지금 많이 혼탁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징조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임하였음을 문 앞에 이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분이 정확하게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3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그날이 이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날이 올려는지 36절에 보면 그가 홀연히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자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첫 번째, 우리가 앞에 제자들이 질문했던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주님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있겠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징조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날이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날 우리의 잠자는 심령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러한 현상들은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이른 그러한 징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하여 깨어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